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 주시어 새날을 열어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순절 넷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3월의 마지막 날 계속해서 사순절 주제의 말씀을 온 성도와 함께 묵상하며 불타는 금요일의 기도와 위드 바이블 매일의 말씀으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지혜를 얻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며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인생길에 함께 하시는 주님, 힘들고 고난의 연속인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심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힘든 일에 부딪힐 때마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할 때가 우리 가운데 많습니다. 주변의 환경이 나를 심연의 깊은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외로움과 고통을 더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임에도 자존감이 낮아져 과거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이 더욱 우리를 몰아가고 심지어 삶을 포기하고 싶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보단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삼게 하여 주시고 정신적으로 나약해진 상태에서 편협적인 생각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게 하여 주시고 삶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는 사순절, 고난과 고통을 통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여 주시고 마음의 걱정과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 지치고 힘들다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에 귀 기울여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깨닫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고통 가운데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의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답게 살지 않는 것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2020년 1월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하기 전 한국의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6명은 한국 교회와 목사를 불신하며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전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에 나와서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지만 교회를 나가 밖에서는 전혀 교회와는 상관없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신앙이 교회 안에서만 해당되고 교회 밖에서는 무력해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우리 삶 속에서 제대로 적용이 안 되고 실천되지 않는 것,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서만 갇혀 있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직장과 가정,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이 실현되고 적용이 되어져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일, 교회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일상생활 가운데서 예배된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굳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공적인 신앙생활도 중요하고 이와 동시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삶도 또 예배된 삶을 사는 사적인 신앙생활도 다 소중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 영적인 예배를 드렸으면 밖에 나가서도 예배된 삶을 이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풀어야 할 과제가 바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오늘날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과 생활의 불일치, 믿음과 삶의 부조화스러운 모습들이 그 당시에도 심각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 7장에서는 금식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나오는 금식에 대한 메시지는 단순히 금식을 강조하기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신앙적 삶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금식 행위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금식,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금식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진정한 금식은 진정한 순종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금식이 삶의 회복을 가지고 올 수 있느냐,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8개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8가지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 하나님 성전이 회복되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그들의 내면의 회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의 회복은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신앙을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처음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지 약 2년 1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일어납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가랴 선지자를 찾아와 금식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요.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겟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아멘.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환상과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며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성전 재건에 대한 열망이 다시 크게 일어났고 지난 학계서에서 본 스룹바벨 성전이 절반 정도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성전 재건이 절반이나 이루어진 이 시점에서 많은 백성들은 매우 기뻤을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그때에 북쪽에 살던 백성의 대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그때에 북쪽에 살던 백성의 대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스가랴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스가랴를 비롯해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아멘. 이 말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적 배경을 아시면 유익한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나라에 의해 멸망당하는 과정에 있어서 네 번의 큰 아픔과 치욕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때가 이스라엘 달력으로 4월과 5월, 7월과 10월입니다. 즉 4월, 5월, 7월, 10월 달에 금식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바벨론에 의해 공격을 당하고 나라가 멸망하고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그 사건을 회상하면서 그들은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땅에서 1년에 4번씩 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5월 다른 성전이 파괴된 것을 생각하면서 울며 금식합니다. 물론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멸망하고 우리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날 그 고통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 이 고통의 날 하나님께 금식을 하며 기도하자, 이러한 의도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자신들이 당한 고통을 기억하고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가 만들어낸 금식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5월의 금식은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기억하면서 울면서 금식하는 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가랴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환상을 받아 성전 재건을 촉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래로 무너졌던 성전이 절반쯤 건축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제 무너졌던 성전이 절반쯤 건축되고 있으니 기쁜 일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성전이 무너진 사건을 애통해하면서 하는 금식기도는 그만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애통하는 5월의 금식은 70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지켜왔던 일이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 있었던 70년 동안 이 금식을 계속해오다 보니 이것이 일종의 전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의 교회에서 지키는 예배와 같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주일 예배 외에 수요예배, 금요예배, 토요예배 등등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한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성경적인 동기와 뿌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뿌리와 근거는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아닙니다. 이런 예배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있어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우리의 선배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선한 마음으로 공적인 예배를 만들고 또 드리는 전통들이 생기게 되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식에 대한 어떤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서 스스로 그렇게 정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지켜 행하다 보니 자신들도 모르게 형식적인 일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지, 이 금식을 왜 해야 하는지 그 의미와 목적은 잊어버리고 단순히 반복되는 습관적인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5월에 금식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께서는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고 반문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은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갑자기 금식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먹고 마시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금식이 하나님을 위해서 했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것도 너희 자신을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물으십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도 너희 자신을 위해서 했고 심지어 금식까지도 너희를 위해서 한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를 위해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닌 그들 자신을 위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금식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동기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금식을 한 것은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의 동기가 어떠하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먹는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것이면 그것도 매우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음식을 먹고 잘 먹고 건강한 몸으로 직장에서 가정에서 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과 동기를 가지고 먹는 것이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매우 귀한 것입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먹을 것을 먹지 아니하고 금식하는 마음의 동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간절한 금식이라면 그것 역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먹어도 주를 위한 것이면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이고 안 먹어도 주를 위한 것이면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금식 자체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동기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것이 귀하지만 반대로 아무리 금식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동기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먹고 잘 마시는 것이 형식적인 금식보다 더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금식에 대한 형식적인 모습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금식기도 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이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애쓰고 매달리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물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슬프고 다시 성전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금식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에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 동일한 신앙의 행위가 반복되자 처음에 진정한 동기와 목적은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동기는 점차 사라지고 그저 자신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계속 해오던 것을 안 하면 이상하니까 혹은 괜히 안 하면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그냥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을 위한 형식적인 금식으로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의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이방 민족에게 괴롭힘을 당하기 전에 나라가 평안하고 잘 살 때가 있었는데 그 시절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했던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행위와 종교적인 열심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너희가 금식을 하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진실된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믿음의 행실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형식적인 금식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과연 우리가 행하는 종교적인 일들, 예배를 드리고 기도와 찬양을 드리며 물질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으십니까? 단순히 나의 기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나의 마음을 편안케 하기 위한 이기적인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어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창조자여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과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소위 축복만을 받기 위해서 신앙의 열심을 내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나를 위한 예배, 나를 위한 신앙적 열심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절기를 잘 지키고 십일조를 꼬박꼬박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러한 것들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신앙의 모습은 어설픈 종교적 열심,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엉뚱한 것에 자꾸 신경 쓰지 말고 너희에게 주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에 잘 순종하여라. 그리하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그것이 내가 받을 헌신과 경배라고 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 신앙생활의 제일 우선순위로 둠으로써 내 기쁨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에 내가 드린 예배와 기도, 찬양, 헌신이 단순히 나의 기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나의 마음을 편안케 하기 위한 신앙적 열심이었는지 돌아보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내 기쁨, 내 만족을 위한 종교적 열심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사우스빌이 집중하여 기도하는 목요일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나인앤나인 기도에 동참하시고 교회와 담임 목사님, 나라와 민족, 그리고 환우들과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금식, 우리의 예배의 모습, 우리의 기도하는 자세가 어떠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이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라면 회개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으며 금식, 예배, 기도, 헌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행위를 벗어나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순종을 통해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열방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오니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생사를 넘나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무고한 생명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속히 전쟁의 종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사랑이 없어 이러한 비극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배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한 가정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냉랭한 가정, 사랑하는 이를 잃고 눈물의 나날을 보내는 가정,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가정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눈길이 가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오늘 하루 어제보다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말과 행동,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받을 수 있도록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